제가 아주 재밌는 죄를 갖고 왔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6천도 친척이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이게 지금 옆나라 일본을 뒤흔들고 있는 주제입니다. 36촌도 친척이냐? 저는 살면서 6촌을 넘어가는 친척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6촌 넘어가면 안 세잖아. 8촌까지 세나? 우리 아버지 때는 뭐 8촌까지 했다고 쳐. 4돈에 8촌이니까 6촌 넘어가면 안 세는데 도대체 36촌은 친척이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옆나라 일본의 왕실법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의 왕실법은 왕은 오직 남자 후손만 계승할 수 있다라는 규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왕은 남자만 돼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 왕실에 남자가 별로 없어. 별로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60세 이하 남자 왕의 친척이 한 명 있어요. 한 명. 왕실 구성원 중에 남자가 4명인가 밖에 없는데 그중에 3분은 이미 60세가 훌쩍 넘었어. 여기 있는 친구 보이죠? 이 친구가 유일한 60세 이하 왕실 구성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여성이야. 그러니까 일본 왕실에서는 잘못하면은 대가 끊길 수가 있잖아. 그러면 왕실법을 개정을 할 때 여성도 왕이 되도록 바꾸는 거냐? 이러면 쉽죠. 여성분들이 꽤 되니까. 여성이 왕이 되게 왕실법을 바꿨냐? 아닙니다. 이번에 일본 의회는 일본 왕위 계승을 남성에게만 한정하는 규정을 유지하기로 의결했어요. 지금 원래 그런 규정이 있지만 앞으로 일본의 왕이 될 사람은 여성은 안 된다는 규정을 이번에 다시 한번 못 박은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현재 일왕은 딸밖에 없어요. 요 나루히토, 지금 왕이죠, 왕. 요 아래 아이코, 2001년생. 딸이 있어. 아들이 없어. 그리고 여기 후미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왕의 동생이에요. 옛날 아키토 1왕의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히사이토라고. 요 친구가 지금 60세 이하 유일한 일본 왕실 구성원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이 돌아가신 분들 빼면은 어르신들. 사실상.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 왕실은 딸 부자예요. 딸이 많아. 일본의 현재 왕의 계승 자격을 갖춘 인물은 딱 3명입니다. 왕, 왕의 동생, 그 동생의 아들. 여기 있죠. 왕, 왕의 동생, 동생의 아들. 딱 3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60세 이하 젊은 남성 후계자는 조카, 자기 동생의 아들. 딱 한 명. 일본 왕실의 사실상 유일한 계승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1순위는 물론 자기 아빠인데 뭐 아빠가 오래 살지 아빠의 형이 오래 살지는 모르는 거니까 지금 자기 아버지를 제외하면 유일한 계승자입니다. 나머지 자기 누나들은 계승자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 아 있지 않냐. 일본 왕실의 유일한 계승자 여기 조카 이 친구를 왕으로 만들면 되잖아. 뭐가 문제냐. 저 히사이토라는 아이가 유일한 후계자인데 국민적 인기가 좀 없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지금 왕의 동생 역시 조금 인기가 잘 없어. 아주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 뭐 하여튼 생각하기 따라 다름이지만 좀 인기가 없어요. 얼마 전에 일본 명문대에 입학했는데 추천 입시 전형으로 들어갔어요. 수능 시험을 보지 않고 갔어. 우리로 치면. 그랬다가 이번에 특혜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논란에도 빠졌고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유튜브 썸네일에도 밉상 왕자라는 타이틀을 붙고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약간 좀 얄미운 그런 대상이 됐어. 이번에 도쿄대 특례 입학을 준비한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또 추천 입학을 받는다는 그런 루머가 돌아서 그거 반대한다는 청원도 뭐 만 명 이상 했다 그러고 밉상 왕자라는 표현을 듣기 때문에 어쨌건 국민적 지지도가 좀 낮죠. 반면에 현재 1항의 외동딸이 아이콘인데 아이콘은 인기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사실상 일본 왕실 중에 가장 인기가 좋은 친구야. 거의 연예인보다 인기가 좋을 정도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평을 받아요. 아이콘은 지적이고 친절하며 배려심 있고 유머러스한 모습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사랑을 받아왔다. 심지어 성격도 좀 겸손하다 그러고 일본 왕족들은 성년을 맞으면은 요런 티아라를 쓴다 그러는데 세금을 낭비할 수 없다면서 고모가 썼던 걸 대신 썼대. 새로 만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눈에는 야, 아주 소박하고 세금 낭비 안 하고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다만 아까 보여드렸지만 일본 왕실에서 여자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아이코가 아들을 낳아도 왕이 될 수 없어요. 아들을 낳아도 안 돼. 이게 왜 그러느냐. 일본의 왕실에서 여성은 평민 남자하고 결혼하는 순간에 왕실에서 나가야 됩니다. 현재까진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순간에 왕실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더라도 왕의 계승 자격이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이콘은 만약에 평민과 결혼하면 왕실을 떠나야 됩니다. 물론 결혼 안 하면 되지만, 그리고 왕실이 몇 명 있지도 않은데 자기 뭐 사촌들하고 결혼할 순 없잖아.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결혼을 하면 이렇게 국민적 사랑을 받더라도 왕실을 떠나야 되고, 이 여자 왕실 구성원이 평민과 결혼하면 왕실을 떠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왕실 구성원이 현재 크게 줄고 있습니다. 예전에 67명이었대요. 지금은 16명이에요. 가뜩이나 딸부잣집이 아들이 없어. 근데 여성은 다 떠나. 결혼하면 나가. 결혼하면 나가. 사람이 없어요. 텅텅텅텅 비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현재 19살인 히사이토, 일본 왕실의 유일한 희망,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 히사이토까지는 어떻게 간다고 쳐. 남동생이 있고 남동생이 아들이 있으니까 조카까지는 어떻게 가는데, 이 조카가 아들을 못 낳으면 어떡해. 딸, 딸이면 어떡해. 딸, 딸, 딸이거나. 물론 아직 19살이니까 뭐 그쵸, 지금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은 현행 왕실법에 따르면 이 대가 끊길 수가 있어요. 대가 없잖아. 여성들밖에 없어. 일본 왕실은 뭐 2000년 역사 뭐 이런 소리 하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어쨌건 뭐 지금 현재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일본에서는 이 왕실에 대한 얘기가 금기시라고 합니다. 정치화되거나 쟁점화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 정치적 쟁점으로까지 떠오르고 있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본에서도 여왕을 받아들여야 되냐, 퀸을 인정을 할 것이냐.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왕직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61%예요. 반대 의견은 9%입니다. 한 20몇 퍼센트는 모르겠다요. 그러니까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아. 물론 지금 워낙 국민적 인기가 좋아서 그렇긴 하지만 61대 9예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은 뭐 여왕 어때? 여성이 왕이 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이 여왕의 이제 자녀들을 후계를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찬성이고, 이번에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놀랍게도 나이가 많을수록 여왕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신기하네요. 저는 반대일 줄 알았어요. 반대일 줄 알았는데 20대가 가장 높고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이니까 나이가 들수록 여왕에 찬성하는 비율이 낮을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70세 이상은 여왕에 좋다. 71%. 왼쪽에 있는 거 인터뷰 내용인데, 여성 총리가 있는데 여성 왕이 안 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럼 여왕을 만들면 되잖아. 여성도 왕이 된다는 규정을 바꾸면 되잖아. 일본 정치계와 현 총리, 여성 총리죠, 다카이치 사나에는 여왕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것도 그냥 반대가 아니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자기가 여성으로 총리가 됐지만 아주 강하게, 이거는 언급하는 것조차 꺼릴 정도로. 보수 정치인들은 왕이 계승돼도 여왕으로 만들도록 규정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강하게 반대한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그런 논의조차 일절 피하고 있다. 입을 올리는 것 자체를 꺼려해, 싫어해. 절대 반대에 가깝고. 그러면 과거 일본에 여성 왕, 여왕이 없었냐? 과거 일본에서는 8명의 여성이 여왕에 오른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중에 뭐 대부분은 너무 옛날 적, 믿거나 말거나 시절의 사람들이긴 한데, 최근에 1762년, 1770년. 최근이라 그럼 뭐하긴 하네. 한 뭐 한 250년 전에 있었어. 여왕이 있었던 나라야. 그러면 하면 되는데 어렵다는 거죠. 일본 정치계를 대부분 잡고 있는 보수 의원들을 설득이 안 된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불만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여성 총리가 대놓고 여성왕에 반대하는 게 말이 되냐. 게다가 국민 여론은 그렇게 높다는데. 심지어 이 왕 앞에서 막 이렇게 이러다가 요즘에 좀 그렇죠. 너무 좀 경망스러운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까지도 받을 정도로 일본에서 여론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 정치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다 아이코 공주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녀가 만약에 황후가 된다면 남편이 얼마나 부담이 있겠어. 남자 후계자를 낳아야 된다 의무 때문에 연애도 못할 수 있다. 아무도 그 아이코하고 결혼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너를 위한 거지 말이야. 우리가 뭐 여성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너를 위한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요. 본인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고. 그래서 이번에 일본 의회가 왕실법을 바꾼 겁니다. 어떻게 바꿨냐? 남성만 이 왕위 후계자가 되는 거는 유지. 그리고 두 가지를 바꿨어요. 첫째, 공주들이 일반인과 결혼한 이후에도 왕족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원래 일반인과 평민과 결혼하면은 평민이 됐잖아요. 이제는 아이코 공주가 결혼을 해도 왕족 신분을 유지하게 해준다 로 바꿨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큰데, 두 번째 방안은 옛 왕족 가문을 양자로 드리겠다. 지금은 뭐 한 명밖에 없잖아요. 실질적 후계자가 한 명이니까. 히사이토라는 그 19살짜리 친구 한 명이니까 이거 위태위태해. 잘못하면 가문이 어떻게 될 수도 있어. 구 왕족 가문의 남계 후손을 찾아서 양자로 입양하겠다. 반계 중에 반계를 찾겠다는 거죠. 거의 100년 전으로 올라가야 돼. 1947년에 뭐 박탈당한 11개 반계 가문의 남성 후손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저걸 법을 바꾸면서 실제로 찾아봤다 그럽니다. 적절한 사람이 있나. 일본 국내청은 양자로 들어올 가능성이 제기된 11명의 구 왕족들을 조사해봤는데요. 그들은 현재 일본 왕족과 36촌에서 38촌 사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했던 질문을 드린 겁니다. 36촌에서 38촌도 친척이냐? 이건 남이냐? 도대체 36촌이면 공통조상이 언제 나옵니까? 언제 나오냐면 600년 전에 나온다. 600년 전. 아, 웃으면 안 되는데. 600년 전이면 조선왕조가 시작할 때쯤 아닌가? 조선왕조 500년이잖아. 600년 전이면 자식 무슨 고려 말 정도에 겹치겠는데? 현 나루히토 일왕과 600년 전의 조상을 공유하는 36촌에서 38촌의 관계가 있는 친척을 양자로 들이면 혈통이 유지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이죠. 근데 그걸 혈통을 유지한다고 해도 되나? 36촌이면 남 아니요? 여러분들과 저도 한 36촌은 될 것 같은데? 안 될까? 여기 얘기하는 분들도 제 36촌 친척분들 아마 많을 것 같은데? 대부분 아니겠어요? 어딘가에 이제 36촌이면 언제부터 내려오는 거야? 뭐 어딘가에 만났겠지. 우리 옆집 친구일 수도 있고, 저기 17대 할아버지의 사촌의 8촌일 수도 있지. 실제로 일본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아니, 36촌이 친척이 맞냐? 36촌이면 내 18대조 할아버지의 18대조 할아버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18대조 할아버지의 18대조 할아버지면 남 아닌가? 또 직계로 봐서 그렇지만 반계로 가잖아. 촌이라는 건 옆으로도 가잖아. 직계로만 내려오면 말도 안 해요. 이게 보면 제가 조사해봤는데 조선의 26대왕 고종이 16대왕 인조와 9대손이자 11촌이래. 인조는 1595년생입니다. 여기를 가야 뭐야 11촌이야. 36촌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 도대체 옆으로 얼마나 가야 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답이 없다. 36돈도 친척인가. 그 정도면 사실상 그냥 지나가다가 뽑은 김아무개잖아. 그냥 지나가다 고른 일반인이지. 현 일본 왕가 38촌 친척이라 그러면 야 그게 친척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왕실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새로운 남성 왕족 후보들은 평범한 기업인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나온 후보자들의 직업 정도가 나왔는데 기업인이에요. 그럼 갑자기 국민들이 뭐야? 제가 왕실이야? 왕의 피야? 뭐 이런 걸 생각하니까 그걸 받아들이겠냐. 더 황당한 것은 이렇게 양자로 들어온 36촌 친척 있죠. 그 사람은 왕이 계승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왕 되려고 입양한 거 아니야. 입양된 남성 본인은 왕이 될 수 없다. 그럼 왜 입양을 한 거야? 아, 그들의 남성 후손에게 왕이 계승 자격을 준다. 그러니까 대를 이으려고. 야, 이게 맞나 싶은데 번역이 이렇게 됐어요. 실제로 그런가? 야, 그럼 뭐야, 나는 그냥 아들 낳아주려고 들어간 거 아니야? 아니, 나는 뭐 그래 왕실 시켜주면 나쁘진 않지만 나는 안 되고 내 아들, 아 그럼 잘 골라야겠는데? 아들 낳으려고 들어갔는데 딸만 셋 낳고 넷 낳으면 왕실에 쏟아지는 눈초리가 입양으로 들어와서 저놈이 한다는 게 딸만 셋을 낳아? 그러면은 야, 잘못하면 오야 잘못하면 엄청난 눈치를 받겠는데. 야, 그리고 이거 뭐야 나는 그러면 거기 들어와서 뭐 아들 이어주려고 뭐 징검다리요 징검다리. 실제로 지금 뭐 그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아니, 여왕이 얼마나 싫었으면 국민적 인기가 높은 현 왕의 딸 1촌 1촌 후계자가 있는데 여왕이 얼마나 싫었으면 36촌 남성을 찾아서 그의 아들을 왕으로 삼겠다는 거니까. 야, 이게 진짜 아니 이 아이코 공주라는 분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아니면 뭐 그럼 그 아들을 시키던가 손자뻘로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뭐 이해를 해서 뭐 하겠냐만 여왕보다도 양자를 선택했다라는 말을 듣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되게 아 이거 말이 안 된다 생각하죠. 근데 놀랍게도 저 양자를 받아들이는 게 일본 내에서는 또 찬성률이 높아요. 옛 왕족의 아들이 왕위 계승권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찬성이 45% 나옵니다. 반대가 36%랑 반반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한 70%가 노우했을 것 같거든요. 36촌이 말이 되냐고. 근데 얘네는 또 그렇게 안 생각해. 찬성 45% 반대 36%, 찬성률 높아.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신문 보면서 알았는데 일본에서는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데려오는 게 일종의 전통 문화에 가깝다. 그걸로 대를 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거는 일본 소설 뭡니까? 삼국지가 대망. 대망을 읽어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 뭐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싸우는 거 있죠? 전국통이라는 그 대망. 그거 보면 툭하면 양자를 데려와. 이해했어. 툭하면. 거기서는 뭐죠? 무슨 성주가 뭐 싸우다가 아들이 없거나 하면은 갑자기 양자로 데려와. 근데 양자가 아기가 아니에요. 성인을 데려와. 성인을. 성인이 양자야. 얘가 대를 이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는데 일본 대망에 보면 이제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니까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왕위 계승 제도는 성별 문제에 대한 일본 사회의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딸로는 갈 수 없지만 양자를 들이면 대를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이 일본의 양자 문화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 일본에 양자로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명보험, 광고업계 이런 데 종사한 사업가들이라고 합니다. 몇몇이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이들의 아들이 이제 일본 왕이 된다는 건데 일본인들은 이 왕실의 양자 논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놀라진 않는데요. 일본에서 매일 마주하고 있는 문제고 놀라울 정도로 구조가 비슷하고 실제로 이런 모습을 많이 봤다. 어디서? 조금 이따 나오지만 기업에서 많이 봅니다. 일본의 기업들이 놀랍게도 자기 기업에 새로운 CEO를 할 때 자기 아들이 없거나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CEO로 양자를 드립니다. 놀라운 일인데. 아, 진짜 그래. 실제 그런 일들이 많아요. 내가 기업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 이제 그만하면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전문 CEO하고 자기는 뭐, 그쵸? 대주주잖아. 지분 많이 갖고 자기 뭐 딸이건 아들이건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일본은 그렇게 안 해. 내가 물려줘야 되는데 내 아들이 시원치 않아? 아니면 아들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긴 양자를 드립니다. 갑자기. 근데 두 살, 세 살짜리를 기업을 물려줄 수 없잖아. 그런 양자를 드리면 못할 거 아니에요. 20살, 30살짜리 양자를 드려요. 그래서 기업을 물려받는 게 일본의 모습이 많이 있는데 뒤에 한번 말씀드려보죠. 우리 입장에서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일본 사회에서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방식이다. 일본에서 양자는 오랜 관습으로 가업을 이어받아 아들이 없을 때 가족 기업이 어떻게 살아남냐? 양자를 드려서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편하게 양자로 드릴 수 있는 우리 가족과 가장 친하게 우리 가문과 가장 흡수할 수 있는 양자가 누구겠습니까? 나랑 가장 친한 남자 성인 물려주는 입장에서 양자 역학은 뭡니까? 양자 역학은 그래 원래 문과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문과들은 누굽니까? 사위입니다. 사위. 자기 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위를 골라 딸과 결혼을 시켜 그 다음에 사위를 양자로 드립니다. 이를 뭐 무코요시라고 한다 그랬는데 사위 양자 이런 말이 있대요. 아들은 고를 수 없지만 사위는 고를 수 있다. 만약 창업자에게 아들이 없거나 못 믿어올 경우에 딸 중에 한 명을 유능한 남자와 결혼시키면 굉장히 유능한 남자가 갑자기 우리 가업을 이어받고 우리 가문을 이어받으면서 굉장히 똘똘한 좋은 CEO가 될 수 있고 좋은 가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위를 양자로 드린다는 겁니다. 사실상 현대판 정략결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물론 우리 입장에선 아니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한데요. 딸이 결혼한 사위를 양자로 드리면 사위가 아들이잖아요. 잠깐만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잘 생각해보니까 사위인데 양자야. 그럼 딸 입장에선 오빠인 거야 남편인 거야? 딸의 남편을 입양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아니 얼핏 생각하면 뭐가 좀 이상한데? 법적 문제가 없습니까? 남편인데 오빠잖아. 뭐 동생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형제 자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참고로 일본에서도 친남매는 결혼이 안 됩니다. 근친혼 금지 이게 있죠. 그런데 남남이 결혼한 다음에 양자로 들어가는 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남편이지만 우리 아빠의 아들이야. 야, 뭐 이상한데 이게 막장 드라마가 아니고 그렇게 된다 그럽니다. 남편이지만 우리 아빠의 양자로 들어가서 성도 우리 아빠의 성을 써. 자기 성을 버리고 아내의 성이자 원래 아내가 남편 성 쓰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저 양자로 들어가 그래서 아빠의 성을 써. 그럼 갑자기 남편 성이 바뀌어 아빠로. 그러면 자기 성도 바뀌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아까 말한 대망 같은 그런 소설을 보면 이 일본 무장들의 성이 계속 바뀌어요. 물론 양자만도 바뀌는 건 아니고 다른 이유도 많이 있지만 얘네는 가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문이 뭐 어디 다른 가문하고 뭐 합치거나 주군한테 뭐 다른 뭘 받으면 성이 바뀌어. 바뀌어. 그래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완전히 그렇게 되진 않는데 하여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편이지만 우리 아빠의 아들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지, 일본은 부부가 되면 성을 같이 씁니다. 거의 95%가 남편의 성을 따라 쓰는데, 저렇게 사위가 양자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위들이 가문의 성을 승계합니다. 신부의 성을 쓰는 거죠. 자기가 그쪽 가문의 수장이자 그 가문의 후계자가 된 거야. 사실상 21세기판 인재채용, 리크루팅. 사위이자 아들이자 가문을 이어갈 CEO를 리크루팅해. 좀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인재채용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보이고, 예를 들면 일본의 유명 기업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보인다 그럽니다. 도요타, 스즈키, 캐논, 그리고 건설회사가 보면 가지마, 이런 데들이 모두 아들을 입양해서 경영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스즈키 자동차가 있는데, 스즈키 자동차의 역대 최고 경영자들이 모두 양자사위였다. 내 아들이 시원찮아도 양자사위를 드립니다. 내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 아유, 뭐 내가 아들이 둘인데 얘들한테 기업 맡겼다가 망할 것 같아. 아이고, 어쩜 돌아가는 꼴이 안 되겠다. 그러면 딸한테 마음에 드는 애랑 결혼시킨 다음에 얘한테 물려줘요. 걔도 아들입니다. 양자사위. 예를 들면 스즈키 그룹은 입양된 아들이 경영을 맡는 것으로 유명한데, 현 회장인 스즈키 오사무도 4대째 입양된 아들이라고 합니다. 4대째 양자를 입양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닌텐도 창업자 야마우치 후사지로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역시 입양됐어요. 게다가 이 야마우치 후사지로라는 사람은 딸이 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딸과 회사 직원을 결혼시켜요. 우리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물려줄 아들이 없어. 딸과 회사 직원이었던 가네다라는 사람을 혼인을 시켜요. 그래서 닌텐도 이회 사장이 저 가네다라는 사람인데, 역시 양자입니다. 가네다가 야마우치로 바뀌었죠. 와이프의 아빠 성을 따라서, 자기 아빠죠. 자기 아빠 성을 따라서 닌텐도 2대 사장이 돼요. 그런데 이 야마우치 세키로도 아들이 없었대. 그래서 역시 딸만 있어서 사위를 또 자신의 양자로 들이면서 똑같이 야마우치라는 성을 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양자로 들였다는 사위가 손자를 낳은 다음에 도망가요. 야, 뭐 이런 막장이 있어. 아니, 재밌는 게 아니라, 그래, 이거 실제 있는 일이야. 실제 있는 얘기. 그 딸에 결혼한 양아들이 외손자를 낳는 데 성공을 해. 근데 얘가 왠지 모르게 도망갔어. 그러니까 가문을 이을 놈이 도망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 딸밖에 없어. 근데 사위 양자 놈이 도망갔어. 다행히 아들은 낳았어요. 외손자. 그래서 이 회사가 세키로의 손자에게 물려받습니다. 그 외손자가 누구냐? 닌텐도 역사를 조금 알면 아시는 야마우치 히로시라는 지금의 닌텐도 제국을 만든 사람이. 아까 전에 이 할아버지인지 아버지인지 헷갈리는데, 이 가마우치 세키로라는 사람이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근데 양자 사이놈은 도망갔잖아. 그래서 22살 손자에게 가업을 이어받으라고 권유해요. 그때 히로시가 유일한 후계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 히로시도, 이게 지금 닌텐도의 독재자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강력한 권한을 가졌었고, 지금의 닌텐도 제국을 만들었다는 말을 듣는 사람인데, 저 히로시도 놀랍게도 양자를 드려요. 양자를 누구로 드리냐? 손자를 양자로 드립니다. 무슨 소리냐? 말 그대로 손자를 양자로 든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 포브스 여기 나온 야마우치 반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게 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친아버지의 동생입니다. 이상하게 들려요. 제가 친아버지의 동생이에요.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요 히로시의 아들의 손자가 양자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동생이지. 그럼 형이라고 할 수 있냐? 그것까지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아빠한테 가서 갑자기 형! 이러면 이거 어딨어? 못 배워먹은 자식이. 야, 장난하냐 지금? 할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서류상으로는 그래. 아버지 동생이니까. 자, 오늘부터 형 좀 말 좀 까도 되나요? 뭐 이러면 이제 맞겠죠. 하여튼 이런 게 지금 일본 사회에서는 뭐 아직도 있는 현재 진행형 21살이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입양되는 사람의 98%는 성인 남성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입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입양이 아니에요. 가문을 물려받거나 가업을 물려받거나 뭔가를 물려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입양에 다 애기들이잖아. 해도 고아원에 있던 아기들이나 이제 아이를 못 가진 사람들, 애기를 입양해서 내 자식처럼 키우는 게 한국식 입양인데, 여기는 98%가 성인 남성을 입양합니다. 딸한테 결혼시켜주거나 아니면 진짜 나의 가문을 이을 사람을 찾아서 입양을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아들로. 나의 그걸 물려줄 사람을 아들로.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고요. 물론 이런 문화를 처음 접한 서양인들은 경악하죠. 듣도 보도 못했어. 가문을 잇기 위해서 양자 입양을 듣도 보도 못했고, 특히 유능한 남성 경영자에게 딸을 시집 보낸다? 이거를 이해할 수 있냐? 딸아, 미안한데 제가 일을 잘한다. 걔랑 결혼하렴. 하고 보내는 거잖아. 가문을 잇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지 않죠. 우리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서양 사람들이 이거를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관습을 못 봤다. 그런데 일본 그 가문 입장에서는 회사를 생판 남에게 넘기느니 양자를 들이는 게 낫지 않냐. 생판 남을 만드느니 어차피 전문 CEO 얘 좋아 얘가 잘해. 그러면 너는 우리 가문으로 들어와. 양자해줄게. 우리 딸하고 결혼을 하던지 딸이 없으면 양자가 되는 거지. 너는 전문 CEO지만 내 아들이야. 그게 놀랍게도 가문 기업들이 일반 기업 못지않게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갑자기 회사 다니고 있는데 회장님이 오시더니 자네가 일을 좀 잘하네. 우리 딸과 결혼해서 우리 회사를 물려받지 않을 텐가. 넌 앞으로 내 아들이야. 야 완전 드라마다 드라마. 야 갑자기 아빠? 이래 되는 거잖아요 회장님 하다가. 아빠예요? 갑자기 우리 아빠? 친아빠 어떻게 되는 거지? 아빠가 둘이 되는 건가? 뭐 친아빠도 있고 원래 그렇죠. 양아빠도 있고 친아빠도 있는 거니까.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 출근하는데 아빠가 되는 가능합니다. 아마 요런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일본의 역사적인 이유가 있대요. 역사적인 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라이 시대부터 이어진 주군과 신하의 관계가 창업자 가문과 직원들의 관계하고 비슷하다. 그건 또 뭔 소리야? 이런 말입니다. 평민들에게 절대 주군의 자리를 넘기지 않듯이 경영권도 창업자 가문이 유지한다. 그러니까 평민에 있던 애를 자기의 가문에 올려서 가문에 뭐 사무라이인지 귀족인지 뭘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주군의 자리를 휙휙 넘기지 않는다는 거죠. 솔직히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21세가 지나고 있지만 일본의 많은 가문들이 여전히 관습을 버리기 어렵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일본 내에서는 놀랍게도 지지 여론이 많다고 그럽니다. 아까 전에 일본 그 왕실에서 양자들인 데가 찬성 여론이 높잖아요. 실제로 이런 걸 지지한대. 왜냐하면 유능한 임직원을 사위로 들인 다음에 양자로 삼으면 좋은 거 아니냐. 이론상 전문 경영을 뽑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게다가 이 임직원은 우리 가문이 됐잖아. 얼마나 좋아. 가문도 있고 일 잘하는 전문 경영도 뽑고 내 아들도 생기고 좋다는 건데 그쵸? 뭐 좋은 건가? 회장님이 우리 아빠가 된 이유? 우수한 인재 채용, 가족 관계, 애사심도 높고 충성심도 높고 혈연도 높고 명예까지 생긴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물론 뭐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가 팀 쿡한테 후계자 주기 전에 쿡아 내 아들 할래? 얘 아빠! 해서 갑자기 이게 아빠하고 이게 아들이 돼서 아들이 받는다는 거죠? 지금은 생판 남인 팀쿡에게 줬는데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스티브 잡스의 딸이 갑자기 팀쿡하고 결혼을 해서 앞으로 너는 팀쿡이 아니여 팀 잡스여. 잡스 가문을 잇는 팀 잡스가 돼서 이제 애플을 쭉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유능한 경영자도 잡고 잡스라는 가문도 있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저런 방식이 기존의 아들들에게도 긴장감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 유능한 사위에게 밀려날 수도 있다. 야, 이거 드라마다, 드라마. 그러면 그 아들들과 사위 사이에 불꽃 튀는 그 신경전. 캬, 기가 막히네. 야, 이거 잘못하면 진짜 주먹 따진다겠다. 주먹 따진다겠어. 놀랍게도 일본의 기업 승계 방식 1위가 아직도 가족 승계가 꼽히고 있어요. 지금 32.2%까지 나왔네요. 내부 승진이 이제 막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2023년까지 동족 승계가 1위, 36%. 3분의 1은 그렇게 승계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슈컬전만 나왔는데 과거에 해외 자본들이 일본의 세븐일레븐 인수전에 뛰어들었어요. 52조를 제시했습니다. 세븐일레븐을 인수하겠다. 그랬더니 저 세븐일레븐을 운영하고 있던 가문이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국에 파느니 회사를 상장 폐지하겠다. 이거 우리 가업인데 줄 수 없다. 상장 폐지하겠다. 실제로 상폐가 되진 않았습니다. 가문의 유산을 빼앗고 싶지 않은 이들에게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 52조가 중요하지 않다. 절대 안 팔겠다. 해서 이제 무산이 됐죠. 상폐도 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있었어요. 도요타. 도요타 자동직기가 주주총회를 열고 자진 상장 폐지 계획을 발표했죠. 모태기요, 모태기요. 맨 위에 있는 우리 치면 뭐라 그럽니까? 지주회사의 지주회사? 맨 위에 있는 주주회사가 상장 폐지를 발표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도요타의 지배구조 맨 위에 있는 소위 말해 오너라고 불리는 그 가문이 전체 지분에 굉장히 작게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분은 엄청 조금 들고 있는데 어쨌건 이 전체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거 뭐야 하고 공격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자진 상장 폐지했어요. 모여 갖고 넘길 수 없다, 넘길 수 없다. 뭐 그런 게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결국 왕위를 물려받을 딸이 있음에도 이 양자를 선택했다는 걸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근데 기업과 또 이 왕실이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비슷할 수 있겠죠. 물론 지금처럼 가면은 동생이 있고 동생의 아들 조카가 있어서 물려받겠지만 만약에 거기가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들을 못 낳는다 하면 그래도 딸보다 생판 모르는 남자를 들여서 그를 양자로 삼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는 조금 다른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